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돈을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라는 강력한 권면과 초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민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지금 시편 기자는 이 언약 백성에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야 할 대상은 뭇 백성들 그리고 세상의 거민들입니다. 그리고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으라라고 하는데 신문적으로 높은 사람 또 낮은 사람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 또 적은 사람이 듣고 귀를 기울여야 하는 대상입니다. 이런 표현은 뭐 신문적으로 중간에 있거나 또 돈이 적당히 있는 사람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양 끝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전부를 지칭하는 표현이지요.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이 시편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어떤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적용해야 하는 것은 뭐지? 내가 들어야 하는 것은 뭐지? 내가 고쳐야 하는 것은 뭐지? 내가 붙들어야 할 소망이 무엇이지? 하면서 듣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저 말씀은 뭐 남편이 들어야 하는데 또 아내가 들어야 하는데 누구누구가 들어야 하는데 하면 곤란한 것이죠. 마치 그런 태도는 어떤 바리새인과 같은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해, 나는 의로워 하면서 이 완악한 마음으로 지금 선포되는 내가 읽고 묵상하는 이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부드럽고 유순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지혜와 명철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려다. 들어야 하고 알아야 하는 그런 어떤 지혜와 명철이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이야기다. 그리고 그것을 비유와 오묘한 말로 내가 이야기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가 5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나오는데 그것은 돈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돈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합니까? 그것은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어떤 공포를 느낀다기보다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한다는 의미가 더 가깝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말은 평안하고 뭐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상태인데, 근데 언제 그런 안정감을, 언제 그런 평안을, 언제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때를 경험하고 느끼냐는 거예요. 어떤 안정적인 직장, 또 화목한 가정, 문제 없는 건강 등 우리 삶에 특별한 문제거리가 없을 때 그러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있겠습니까? 잠시 그런 날이 있을 줄은 모르지만 그것이 지속되리라고는 확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언제나 새로운 걱정거리가, 언제나 새로운 염려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날이 가득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의지할 것을 찾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의 의지가 되어 온 것이 바로 돈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돈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돈은 단순히 재물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권세이기도 하고 지위이기도 합니다. 영향력이기도 한 것이 돈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은 6절의 표현대로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합니다. 세상은 돈을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돈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불확실함, 환난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또 다른 의미로 환난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 속전은 노예나 포로를 구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몸값, 또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지불하는 대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구하는 값인데 문제는 9절입니다. 9절을 보시면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결국은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뒤에 19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18절에서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어떤 자신이 손에 쥔 것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지 모르지만 19절에서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그것들이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돈을 낸다고 해서 그것으로 생명을 산다고 해서 궁극적으로는 죽기 때문에 죽음을 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8절의 말씀처럼 그 값이 엄청나서 영원히 그 생명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돈을 의지하고 돈을 자랑하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본문이 말하는 거죠. 돈으로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끝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17절에서도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돈이 죽음을 막지 못하고 당연히 돈을 죽으면서 가져가지도 못합니다. 돈은 이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남겨질 뿐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양같이 소홀해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돈을 하나님으로 섬긴 자들은 결국 영원한 죽음이 그들의 목자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돈을 목자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시편 23편의 표현대로 돈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을 둔 토지는 남아있을지 모르고 뭐 그들의 가문은 몇 대에 이를지 모르지만 실제 그들의 거처는 참된 삶이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곳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돈 있는 자들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것 같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겁니다.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재물이 우리의 삶과 영혼에 참 만족과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재물이 우리를 건져낼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건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영접하시고 나를 건지실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스올의 권세입니다. 힘 있는 자들의 권세는 결국 스올입니다. 이 땅에서 만나는 환란, 재물 의지해서 이 땅에서 만나는 환란은 재물을 의지해서 피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깐이에요. 그 시절은 곧 지나가고 그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때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나를 안으시고 나를 영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은 그 어떤 두려움도 물러가게 하고 영원하지 않은 세상에 대한 어떤 헛된 기대 대신에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을 그런 세상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믿음을 가지게 하지요. 그리고 그 기대는 단순히 죽고 나서의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기대하는 것 아니라 바로 지금을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헛된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것들에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을 귀한 줄 알아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것이 현재의 환란의 때를 걱정과 두려움으로 살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재물, 지혜, 지식, 권세 주시면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소망을 쫓아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면서 세상에 소망 주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고 우리는 그것을 잘 섬기고 관리하고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어떤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11절 표현대로 내 집을 영원히 있게 하는데 내 거처를 대대에 이르게 하는데 토지를 남겨 나의 이름을 알리는데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것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라 그것들을 가지고 사명은 감당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상에 소망 주는 이런 일 우리가 감당하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잘 관리하고 그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매이고 사명에 매이고 주님께 매이는 그런 복된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